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이 읽고 또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서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 얻어서 새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을 감히 바르게 담대히 전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이혼에 대한 교훈, 이혼, 또 맨 끝에는 어린아이를 안수하며 축복하는 내용도 좀 들어있습니다만, 이혼에 대한 교훈, 자, 1절, 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앞에 용서에 대한 말씀, 또 권징에 대한 말씀, 그 전에는 그런 말씀들 다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어려워 보이는 성경 주석가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구절이 거기에 있더군요. 보통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어느 편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요단강 건너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신명기 같은 데는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에서 볼 때 요단강 건너 그러면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이 요단강 건너이고 지금 이제 요단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는 요단강 건너 그러면 요단강 동쪽을 가리키는데 구약식으로 보면 유다 땅은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 중부는 사마리아 지방 그렇게 말하고 남부가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 그 유대 지방은 거의 요단강 하류 끝에 요단강이 이제 맨 끝 강 끝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라고도 하는 큰 호수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커서 바다라고 하는 사해 혹은 염해라고 하는 큰 바다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유대 지역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런데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어렵단 말이죠. 요단강 그런데 정확한 뜻을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주석가들이 다 어려워하는 걸 저라고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너 그것이 그냥 그 구약식으로 표현해서 요단강 건너라는 말이 요단강 서쪽을 가리키는 그냥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고 여러 주석가들의 말대로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유대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유대 땅 거기가 사실 베레아 땅이라고 하는 땅인데 베레아 그렇게 말했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제가 아침에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잘 몰랐는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도 성경은 모르는 것이 많아요. 자세하게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러는데 그래서 지도를 자세히 다시 한번 성경 지도를 아로니의 성경 지도 책 권위 있는 책인데 그 지도책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유대 땅은 요단강 서쪽인데 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일까? 다시 이렇게. 물론 주석책에도 그것은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가리킨다 이런 주석도 봤고 그런가 보니까 아 그게 이제 그 로마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영토가 되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유대 땅 유대 지방계 지금 북쪽은 갈릴리 중부는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대 그런데 유대가 좀 꽤 확장됐더라고요 확장돼서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끝이 아니라 그보다 약간 요단강에서 올라가는 지역과 베레아 지역까지가 유대의 유대라는 그런 땅으로 로마 행정구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은 이해가 되네 그러게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 유대 땅 그럼 베레아 지역이 맞고 요단강 건너편도 유대 때 지방이라고 불리웠구나 로마 시대에.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렇구나. 그러면은 주석가들의 어려움이 좀 해소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디에 계신 거가 아는 거가 뭐 아주 진리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따라가면서 일단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 끝났다고 보입니다. 갈릴리 사역은 끝나고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는 유대 땅으로 오는 유대 사역이 남은 나머지 이제 한 주간 정도 유대 사역을 하면 주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워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남은 유대 지방 사역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베레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확히 우리가 그걸 확신까지는 몰라도 지금 표현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동쪽 같고 그렇다면 베레아 지역밖에 없고 그것이 유대의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이 그렇게 됐으면 그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글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유대로 내려오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겠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엘리야가 하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을 주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단을 좀 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에 요단 동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로 내려오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려오실 수도 있고 여하튼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것은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갈릴리에서 떠났다는 것과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여하튼 큰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목마른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교회가 부패되니까 종교가 유대 종교가 심히 부패돼서 사람들은 갈급해서 참된 신앙, 참된 경건, 참된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 같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메시아로 증거되고 또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이들이 따라다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3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역하는 데도 들어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대에 생각하면 존칭어를 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또 예수도 그냥 예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예수님이 님자를 붙이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렇게 바른 성경 같은 성경은 근래에 번역한 성경 중에 하나인 성경 그렇게 번역했더군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며 이혼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혼 문제 참 중요한 문제, 요즘 많이 일어나는 문제죠. 결혼도 더디지만은 결혼을 해도 이혼이 어떻게 많은지, 결혼하는 수만큼 이혼을 하던 것처럼 이혼도 많아지고, 이혼하게 되면은 복잡하죠. 가정이 복잡하고 제일 타격받는 게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고 아빠가 없어지고 또 서로 눈치를 보고 어릴 때부터 마음고생이 심해지니까 이혼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혼 때문에 자녀들이 고충을 당하는 일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서양처럼. 서양은 그것이 너무 빈번해서 너무 그런 일이 많은 것 같고, 예수께서는 이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다가 여자 여러 명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는 일부 다처가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한 남자도 한 여자도 한 남자의 갈비뼈를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한 여자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셨죠. 따로 하나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좀 쓸쓸해서 잠을 깊이 재우고 그 다음에 수술하듯이 갈비뼈 하나 뽑아서 한 여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잠을 깨워서 일어나라, 네 아내다 그러고 데려오는데 예쁜 아내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데 보니까 갈비뼈가 좀 아픕니다. 여기가 갈비뼈를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만든 예쁜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부부가 되거라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제도고 일부 일처의 제도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의 본문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인용하신 대로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마 본문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되어 있죠. 보통은 여자들이 시집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말에는, 동양에는, 성경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장가 간다고 그래야 되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보통은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남자 쪽으로 가서 시집으로도 들어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새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그것도 심오한 뜻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결혼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참 신기하다. 심오하죠. 결혼이 없으면 인류가 진전이 없을 테인데 말이죠. 다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회가 다 결국은 점점 몰락하고 말겠죠. 결혼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권장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결혼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성경의 결혼에 대한 정의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는 또 이러한 즉 이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아까 그랬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까 갈비뼈니까 갈비뼈 뽑아서 그 다음에 만들었다가 다시 가 그러면 갈비뼈로 다시 결혼을 시키니까, 말하자면 갈비뼈로 다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군대용으로 원위치, 그러면 원위치란 말 군대에서 말하는 원위치, 다시 가면 여자가 갈비뼈로 사실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한 몸이죠.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그런 심오한 이치를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남자 그의 갈비뼈로 한 여자에서 합친 것이 결혼이니까 결혼은 하나다, 한 몸이 되는 거지 둘이 아니다. 따로 국밥처럼 살면 안 돼. 따로 국밥 뭐 어떤지는 몰라도 말이죠. 다 둘로 살면 안 돼.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방도 따로 쓰면 별로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돈주머니도 따로 차지 말고요. 서로 뭐 상의해서 하면 괜찮지만은 너 거는 너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한 몸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참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긴 있겠지만은요. 이처럼 부부는 한 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다.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은 아닙니다. 가깝긴 하지만은 내가 아내는 버려도 부모는 못 버린다. 그렇게 뭐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정확한 데 옳은 말은 아닙니다. 아내를 버리면 안 되죠. 아내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을 버리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부모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 가까운 걸 따지면은 한 몸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비록 바깥에서 온 내 가족 중에 아니고 다른 사람 하나 내가 알아서 결혼한 거지만은 일단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결혼이다. 그렇게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남편 잘 챙기고 내 아내 잘 챙기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부모님도 공경하고 같이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먼저 짝들이 짝꿍들이 있잖아요. 방에 의자가 책상이 꼭 옛날에는 요새도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책상이 꼭 둘이 앉게 돼 있어서 짝꿍이 있어요. 옆에 앉는 짝이 어떤 때는 남자 여자 같이 앉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짝을 하나님이 딱 지어주시니까 그 짝을 나누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짝이다. 두 짝 딱 해서 평생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다 무슨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러네. 예. 해로 해야 된다. 같이 늙어야 된다.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딱 짝을 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싫어요. 나 저 사람 조금 살다 보니까 아이고 싫어요. 저 인간이에요. 저 인간. 다 그러죠. 싫을 땐 인간이 됐다가 좋으면은 저분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인간하지 말고 저분이 다 되면 저 양반이 다 되면 좋겠어. 저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이 다 되면 좋겠어요. 짝입니다. 짝.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짜오대 7절에 보면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혼의 규정을 들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버리라는 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명기 24장 1절 내용이죠. 거기 보면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다시 질문한 거죠. 아니,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이혼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법,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말을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해석은 그것은 부부관계의 불신실, 즉 외도, 음행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해서 그 해석이 바르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수치되는 일. 예수님께서도 지금 해석하신 것을 보면 음행 외에는 음행, 그것은 수치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판은 그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에 상하거나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속할 수 있다. 넓게 해석해서 하찮은 일 같고도 남편이 그거 좋지 않다 그러면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이혼이 남용되는 그런 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보통 남자들이 억세고 힘이 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나가 나가 나가라고 아니 결혼을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지가 뭔데 나가라 들어가라 그러니 나가 나가라고 막 호통을 치니까 여자가 할 수 없이 나왔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완악함 때문에 자 이렇게 이혼이라는 것도 모세가 규정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결혼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혼 제도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이에요. 인간 사회에 결혼이 없으면 결혼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관계고 결혼 서약은 영속적 성격을 가진다. 영속적 성격.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깨고 싶다고 깨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혼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보시고 미워하시지. 9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간음함이니라. 또 그 버려온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전통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또 나온다. 그 버려온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는 배우자가 결혼 서약을 저버리고 음행한 경우 이혼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며 그 분노는 정당하고 그 경우 이혼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이혼에 가장 합당한 이유는 상대가 외도한 것입니다. 외도하고 음행했을 때 그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은 이혼이 허락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되고 물론 그 외에도 아주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겠죠. 상대가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자연히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지나치게 아주 비인격적이게 폭력적이게 행하면 저도 그거 보고 같이 살지 마세요. 차라리 헤어지세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매일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든지 여자가 요새는 또 힘이 세서 여자가 남자를 구타하는 일이 있든지 그러고는 못 살겠죠. 그거는 부득이 이혼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또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죠. 성경에 신앙적으로 신앙이 완전히 달라서 다른 길 가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그것은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매일 갈등을 갖는 것보다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나은 부득이한 일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부득이한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부당한 이혼은 안 된다. 부당한 이혼은 간음죄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읽은 대로 전통본문에는 전통사본에는 그 버리운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부당한 재혼도 간음죄다는 거죠. 부당한 이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니까 부당한 재혼, 부당하게 버린 자나 버리운 자와 재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한 이혼 후에는 물론 재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10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독신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라는 말은 그것이 주어진 자들 외에는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는다. 그들 중에는 날 때부터 고자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하거나 심리적으로 결혼을 원치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궁중의 내시들과 같이 사람들이 만든 고자들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같이 천국을 위해 스스로 독신이 된 자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죠. 스스로 독신 생활을 택한 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들만 받을 수 있다. 독신주의, 그것을 강요된 독신 생활, 독신주의는 강요될 일이 아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보통 결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낫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순결하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 타락하기 전에 주신 것이니까 결혼 제도 자체를 아름답게 봐야 되지 결혼 제도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왜 더러운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아유 그거는 추하고 좀 저질스럽고 나는 홀로 사는 것이 고고하고 그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결혼도 독신도 복되지만은 은혜 주지 않으시면 그 어느 쪽도 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독신이라고 복된 것이 아니고 또 결혼이라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결혼도 독신도 다 사실 어려운 길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알아야 할 것이다. 13절 읽어주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이게 예수님의 하면 좋겠죠.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 어린아기를 데려왔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 그렇죠.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다 부모들은 그런 마음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배에 꼭 참석시키고 예배당에 꼭 나와. 사랑하니까 그렇죠. 너 오든지 말든지 뭐 온라인들인지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꼭 와야 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누가 왜 바로 코앞에 살면서 온라인 드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드리면 안 돼. 벌 받아.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러지 말고 꼭 예배 드려. 먼 데서도 오는데, 저 멀리서도 오는데, 한 시간 차 타고 달려오는데, 바로 성한 발 가지고 몇 걸음 걸으면 올 수 있는 10분, 20분이면은 실컷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에 그러면 안 되지. 꼭 나와라. 이렇게 참석을 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귀찮게 여겼고 그들을 꾸짖었으니까 왜 예수님 귀찮게 시리 와서 그렇게 기도를 뭐 해달라느니 그러냐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분이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분이 여기셨다. 아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 귀한 일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당에 오면 다 귀하고 아이고 왔냐 아이고 우리 아무개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네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참 귀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들을 머리도 쓰다마주고 안아주고 해야지 되지. 그것을 귀찮다고, 아이 시끄럽게, 애들은 절로 가라, 어른들만 와라, 그렇게 합니까? 애들만 천국, 어른들만 천국 갑니까? 애들도 같이 가야지.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모든 어린아이가 천국 백성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씀하는 거라고 봅니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 신자들의 아이들은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천국과 상관없고 너희는 다 큰 다음에 보자, 그것이 아니고, 신자들의 가정에 출생한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아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것도 깊은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용납되고 환영을 받는다. 천국 백성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원리, 구약시대는 그랬죠. 믿는 가정에 출생하는 아이들,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을 할례를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뭐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여자들은 물론 인정되는 하나의 표시니까, 남자가 대표로 표시를 한 것이니까, 그런 제도가 언약 원리를 보이듯이 그것은 신약시대에도 똑같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는 가라, 가서 나중에 다 큰 다음에 보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를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며 축복하셨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어린아이들을 안고라는 말씀, 우리 본문 15절에는 저희 위에 그냥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또 어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 교회에 오는, 찾아오는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배우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낮추어 보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른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므로 부부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다.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는 부모도 알아야 되고 자식도 알아야 돼요. 부모도 자식을 결혼시키고 어떤 집 보면은 자기가 다 통제하는, 자기 손 안에서 다 있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마마보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돼도 안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부모의 그늘을 기대려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마음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가정이다. 그래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일찍부터 홀로서기를 해. 그래서 나이가 한, 죄송해요, 그 말하면 또 다 쓰러질지 몰라도 나이가 30 넘어가기 전에 다 분가 분리시켜버려요. 나가서 다 혼자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래 너무 끼고 있으면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의 원리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인지 나는 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영속적 성격이 있으니까 꼭 잘 지키도록, 남자도 여자도. 제 남편 자기가 챙겨야 되고 제 아내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불쌍해지는데 그건 남편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책임을. 너 뭐 했냐, 그렇게 아내 울리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냐, 결혼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고 야단을 맞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잘 위하는, 세상에서 대접받을 때가 집밖에 없는데 집에서 무시를 당하면, 밖에 나가서도 무시당하고 집에서 무시당하면 남편들이 설 곳이 없어서 방황하지, 그렇죠. 밖에 나가서 매일 윗사람한테 구박받고 힘든 세상을 돈 번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는 남편들을, 집에서라도 여보 참 고생했어. 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남편, 아빠를 위해서 좀 위로하고 그렇게 해주는 좋은 가정이 돼야 정상인 것이죠. 그게 정상이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아내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남편들 보고 집안일 하라면 며칠도 못할 거예요.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예, 안 하면 표가 나고 하면 표가 안 나고 뭐 그런 말 하는데 딱 맞는 것이죠. 제일 해도 재미가 없는 것이 집안일이죠. 밖에서 직장인 생활하는 게 훨씬 재미있죠. 직장하면 그래도 돈 벌고 그 사람 만나고 새로운 것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재밌는 편이지만 집안은 해도 해도 그거는 공부해도 공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매일 똑같은 걸 몇 번 하고 그것도 나이가 60 이제 70 넘어가면서 하면 우리 교회는 100살 된 우리 노인이 집안일 하는 분 계시지만은 정말 안타깝죠.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거 다 지쳐서 옛날 같으면 얘들아 어린아기야 아가야 새아가야 일로 오너라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부를 사람도 없고 본인들이 70 넘어가도 본인들이 다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깨닫고 남자들이 잘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다 어려우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면 다 잘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떤 집은 남편이 아예 다 주방에서 다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내들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귀히 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는 이혼과 재혼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가 결혼 서약을 버리고 저버리고 음행한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고 또 정당성을 가지지만은 부당한 이혼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가 되는 것이니 부당한 이혼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된다. 또 셋째로 독신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의 보통 결심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니까 그러나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반드시 더 나은 것, 더 거룩한 것은 아니다.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넷째로 우리는 신자들의 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 귀히 여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원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가 기르는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기업입니다. 그들이 커서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지 모르는 그런 아직 기대감이 있는 기대할 만한 그런 자녀들입니다. 복된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혼에 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결혼 제도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이혼과 재혼을 매우 조심하고 또 독신 생활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가능한 일이고 또 신자의 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등의 교훈을 기억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생활하는 자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땅 위의 삶이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늘 있고 평안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